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시리아 반군이 미국의 공습과 군사 자문 지원을 받아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라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지난 2014년 장악한 뒤 자칭 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지정한 곳입니다. 시리아 민주군 사령관은 어제 공격 작전이 개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 주재 브렌 맥커크 미국 대사도 라카 탈환 작전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아랍군을 포함한 시리아 민주군이 작전 과정에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맥커크 대사는 또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새로운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훌루시 아크라 터키 합참의장 등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사람이 라카 탈환 합동작전에 대해 긴밀히 상의할 것과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격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모술 탈환작전에 나서고 있는 쿠르드 자치군 페시메르가가 모술 동북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페시메르가 병력 2천여 명은 오늘 모술에서 니네베 평원을 가로질러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산기슭 마을 바쉬카에 폭격을 가한 뒤 장갑 차량 등을 동원해 진입했습니다. 페시메르가 지휘관은 로이터통신에 자신들의 목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아직 100명의 반군과 10대의 자살폭탄 차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SIL 반군들은 오늘로 4주째 접어든 이라크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중소기업체 대표들을 대동한 메이 총리는 방문 첫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인도 기업가들을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인도 측과 제조업과 첨단 전자 분야 등에서 여러 상업적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은 인도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벵갈룰루를 방문하고 제조업 공장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오늘 경합주들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유세를 갖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주를 도는 강행군에 나섭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어제 버지니아주 리스버그 유세에서는 올해 초 영국 국민투표에서 예상치 못한 유럽연합 탈퇴 결과가 나온 점을 상기시키며 내일 선거에서 이변이 연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이메일 사건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주 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어제 돌연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형사소추하지 않기로 한 지난 7월의 결론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친독립 성향의 홍콩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의 의회 입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 당선자들은 지난달 의회 선서 과정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르고 중국에 대해 욕설과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결정문을 통해 이들의 의회 출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홍콩 독립에 관한 두 당선자의 발언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이자 영토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중부 갈카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적어도 3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유탄에 맞은 라디오 방송 기자 1명 등 민간인 6명이 포함됐습니다. 분틀란드주와 갈 무두구주 군 병력 간 충돌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중재한 휴전은 며칠 만에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미국의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 등 현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접적지역 등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주민보다 핵무기를 우선시한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가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한 군 당국은 아직까지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지 시간 오는 8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구성시 방현 비행장 등에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화규 대령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 대선 등 현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접적지역 등에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감시체계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0호라 불리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 구성시를 포함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텔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엔 북한이 지난달 20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방현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맞춰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부각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특히 북한이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오는 8일부터 새로운 대통령 취임 날인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미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북 스탠스가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북한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 우리한테 강하게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 사거리 3,500km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은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R-27을 바탕으로 개발돼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는 지난 4월을 첫 시작으로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8차례 실시됐지만 성공한 건 지난 6월 22일 딱 한 차례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 즈음에 굳이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무수단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실전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패를 거듭한 만큼 무수단 미사일의 기술적 성숙도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정치상이 좀 혼란하고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좀 도발을 안 하는 좀 경향이 좀 가능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쯤 발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쏘는 것 봐서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미사일의 기술적 성숙도 이런 걸 조금 더 고려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에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지만 도발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를 예방한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미 대사 그리고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 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굳건한 미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미한 양국의 독자 제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주재 미국 대사의 외교부 예방은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동북아 지역 주재 미국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북한인들의 불만, 대담한 농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CSIS가 북한 내 9개 도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SIS의 위탁을 받은 설문조사 요원이 이들에게 이웃, 친구, 가족이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국가나 삶에 대해 불평과 비난을 합니까? 라고 물은 데 대해서 36명 중 35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CSIS는 또 가까운 사이끼리만 있을 때는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농담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사석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대해 농담하면 심각한 위험 부담을 진다며 북한 당국이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탈북자가 아닌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점이 더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8살에서 80살 사이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의사, 회사 대표, 주부, 공장 노동자,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직원 등이었습니다. CSIS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가장 크게 고려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요원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대화를 통해 응답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북한의 핵 문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제재 결의에 포함된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축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공개리에 북한 주민의 민생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러시아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북결의 2270호도 러시아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채택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미국은 2월 27일 표결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을 요구해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며칠 뒤인 3월 1일에도 러시아는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표결은 그 다음 날에야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아니지만 지난 5월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언론 성명 채택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이 아직 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대통령령 초안의 서명이 완료되면 유엔에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러시아의 초안에는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대여 금지는 물론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 광물의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이행이 공식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뒤 북한의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내리는 등의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실태가 국제기구들에 의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밤에 불빛도 없는 임시 천막에서 얇은 이불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수재민이 밤에 쓰기 위해 장작을 패는 소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무산군 마을 한복판에는 한두 사람이 겨우 쪼그리고 들어가 살 수 있는 크기의 임시 천막 수십 여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나무 몇 개에 방수포를 씌운 엉성한 형태의 천막 한 모퉁이에서는 말린 물고기 몇 마리로 국을 끓이는 수재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은 수해로 집을 잃고 임시천막에서 살고 있는 무산군 주민들의 실태를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8월 말 홍수로 집을 잃은 37살 박은혜 씨는 현재 남편과 11살 된 딸과 함께 임시천막에 살고 있다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에 불빛도 없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적십자회 요원인 박 씨는 그나마 장작을 떼면서 몸을 녹이고 있지만 임시천막에서 겨울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홍수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밟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길이고 그다음에 저기 저 지금 이 대원스님 연구실 앞은 이 앞에 쭉 이 앞에 이렇게 하단이랑 있고 여기 꽃이랑 피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치원 아들이 마당이 막음해서 군에도 있고 여기가 강변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강이 흐르는 데가 강이 돼서 다 돌석 쪽에서 이런 제방공사까지 한 강이 됐습니다. 제방 높이가 내한테 한 이만큼 됐는데 구길 다 넘어났단 말입니다. 물이
홍수로 집은 거의 파괴됐고 남은 것은 모래와 돌무더기 홍수가 몰고 온 토사뿐입니다. 75살의 옹리주 할아버지와 72살의 리선덕 할머니도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한 방수포로 만든 임시 천막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령의 나이에도 낮에는 다른 수재민들과 함께 인근 주택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등 건설 작업을 돕습니다. 식사는 당국이 나눠주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고 식수는 근처 개울가에서 길어온 물에 식수 정화제를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요원인 박 씨는 옹리주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재민들에게 식수 정화제 사용법 등을 알려줍니다.
알약 한 알을 이렇게 넣고 풀어서 30분 동안 놔둬야 됩니다. 알약을 물 정화 알약입니다. 이걸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 아픈 것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설사하신 일도 없고 꼭 이 약을 이어서 잡숴야 됩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최근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지 주민 심혜선 씨도 8월 말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릇 몇 개와 얇은 담요, 이불 두 개, 그리고 식수 정화제가 전부입니다. 심 씨는 밤이면 너무 춥다며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끌어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두 살 된 딸이 있는데 최근 열이 심하고 기침을 많이 해 인근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딸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며 땅콩과 설탕, 분유, 비타민과 무기질을 섞어 만든 영양식인 플럼피너트와 경구 수분 보충 가루를 처방해줬습니다. 의사는 최근 질병으로 진료소를 찾는 환자가 10배 정도 늘었다며 아이들이 설사와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패트릭 플러 대변인은 수해 지역에 겨울이 닥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옷과 연료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winter is setting in, so it's getting exceptionally cold here. We're down to 0 degrees. And it's not a situation where people can continue to live under plastic sheeting.
다음 달이면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만큼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숙소와 기본 구호물품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전직 기자 출신으로 한국의 한 대기업 중역을 지낸 미국인이 외국인의 서울살이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량배 옆집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 전직 미국 언론인이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 내린 나름의 평가입니다. 20여 년간 워싱턴포스트 신문기자로 일하다 현대자동차로 자리를 옮겨 3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프랭크 에렌스 씨가 책을 냈습니다. 한국 사회와 기업 문화,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관찰한 서울맨이란 제목의 이 책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에렌스 씨는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Right when it was happened, fighter jets screamed low over our 21-story Hyundai Tower. And when you hear a fighter jet come by, it's terrifying, at least for me. So I stood up.
전투기가 서울의 현대 타워 위로 굉음을 내며 저공 비행하는 것이 무서워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주변에 한국인 동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에렌스 씨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뉴스를 통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으며 전투기가 왜 서울 도심을 지나갔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렌스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보도된 지 8시간이 지나도록 자신이 거주하던 미군 기지의 한국인 경비원이 이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But I was immediately struck with this idea that I could live here 40 years and still not figure it out entirely, you know? And that was that story just
에렌스 씨는 한국인 경비원의 이 같은 반응을 접한 순간 한국에 40년을 살아도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렌스 씨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도발을 계속 흡수하고 감수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량배 옆집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렌스 씨는 자신도 점점 한국인들과 비슷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는 전쟁지대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 후에는 무덤덤해졌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re's a feeling among South Koreans that the North will never launch a full-out attack because they know of the U.S. and South Korea RK retaliation.
에렌스 씨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절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은 유방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유방암이 아닌 폐암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암협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이 연 발생 건수 약 160만 건으로 전 세계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 순위에서도 1위로 이 기간 전 세계에서 여성 약 52만 명이 유방암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O사나 인유두종바이러스와 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폐암은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이 52명으로 북한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폐암에 이어 유방암 45.7명, 대장암 26.8명, 자궁경부암 15명 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폐암은 암으로 인한 여성의 사망률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폐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47.8명으로 두 번째인 유방암의 18.7명보다 2.5배나 많았습니다. 이어 대장암과 간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5세와 44세 사이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발생률 기준으로 유방암이 10만 명당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궁경부암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난소암, 폐암, 갑상선암 순이었습니다. 암 사망률 면에서는 자궁경부암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이 6명, 이어 폐암, 뇌종양, 백혈병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암협회는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여성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흡연이나 간접흡연, 대기오염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이런 지적과 북한에서 여성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북한에서는 미세먼지 같은 실내외 대기오염이나 간접흡연 등을 중요한 여성 폐암 발병 요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의 수준을 밝혔습니다. WHO가 대기 오염 측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미세먼지의 농도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94개 나라 가운데 공동 117위로 중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이 순위는 하위권일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WHO 조사 결과 북한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7마이크로그램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 26.마이크로그램, 페루, 폴란드, 니카라과, 앙골라 등과 비슷했고 중국은 54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지난달 말 유엔 총회가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가운데 14개국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어떤 곳이고 또 이곳에서 북한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제71차 유엔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피터 톰슨 의장이 본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유엔 인권 이사회 47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을 새로 선출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할당된 의석수 등 투표 진행 방법을 톰슨 의장이 설명한 뒤 약 2시간에 걸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러시아의 시리아 알레포 공습을 비난하며 러시아가 다시 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예멘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조사를 방해했다며 인권 이사국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발생했을 때 인권 이사회가 임명한 독립적인 인권 감독관의 입국을 거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투표 결과 러시아는 탈락했습니다.
Hungary 144, Croatia 114, Russian Federation 112.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새로 선출된 14개 이사국에 포함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리는 모두 47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서유럽, 남미 등 5개 지역별로 나눠서 할당됩니다. 지역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의석의 후보 국가를 정하면 193개 회원국이 총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3년 임기에 해마다 이사국의 3분의 1을 다시 뽑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6년 설립됐습니다. 과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아래에 있었던 인권위원회를 유엔 총회 산하기관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인권 탄압국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권특별조사관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국들은 각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사례를 공개하고 각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엔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 세계 각국이 이사국 지위를 둘러싸고 로비를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루는 주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부터 해마다 채택되는 북한 인권결의를 중심으로 대북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차원에서 채택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은 인권 탄압과 정치범 수용소, 또 탈북민 송환 문제, 납북자 문제, 식량 위기 등 북한 내의 인권 상황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명과 갱신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간단한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결의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유엔 차원의 첫 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결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듬해에는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2015년 3월에 열린 제29차 정기이사회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범죄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해오자 북한 당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며 급기야 불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1일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 참여한 북한 리수용 외무상입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이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어떤 대북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회의들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오직 불공정성과 이중 기준의 증거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 차원에서 진행되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논의와 결의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인권이사회 자체를 거부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사는 백두산 호랑이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호랑이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훈춘 지역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의 수는 22마리에서 최대 24마리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정부와 훈춘시 정부는 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8년 3마리에서 최대 5마리로 추정됐던 영내 백두산 호랑이 수가 현재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호,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타이거로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집계에 따르면 백두산 호랑이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450마리에서 540마리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90%는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 지역에서 삽니다. 러시아 외 지역에서는 중국 지린성과 헤이룬장성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자연보호구를 지정해 멸종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지난 2013년 야생호랑이 보호협약을 체결해 백두산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자연보호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백두산 호랑이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개체수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정부가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은 지난 2001년 백두산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훈춘 인근에 성급 자연보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격상시켰고 면적은 10만 8,700헥타르에 달합니다. 훈춘시 전문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부서의 꾸준한 노력과 주변국들과의 협조로 백두산 호랑이의 개체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호구역을 천여 차례 이상 순찰하고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동 러시아와 중국 훈춘 인근에서 최근 백두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훈춘 인근 민가에 나타난 백두산 호랑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가임역국 측은 일부 증거를 토대로 백두산 호랑이의 서식지가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점점 서쪽으로 확산한다는 분석을 최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 외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백두산 호랑이가 종종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호랑이가 생포됐고 지난 3일에는 하바로프스크 인근 지역에서 4살짜리 호랑이가 생포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백두산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호랑이와 대면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에서 재학 중인 탈북자 자녀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숫자가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은 탈북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탈북자 자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모두 1,2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수는 1,226명이었습니다. 올해 9월 현재도 재학 중인 탈북자 자녀의 51%인 1,383명이 제3국 출생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자 자녀가 태어난 제3국의 99%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자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등을 당하고 중국인 남편의 아이를 낳은 뒤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진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아버지보다 중국인 아버지를 둔 탈북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중국에서 반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나면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 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입니다.
초등까지는 아버지들 중국에서 데리고 살죠. 처음에는 엄마 없이.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는 애들도 머리 커지고 또 이 아버지들이 중국에서는 소외계층이잖아요. 얘네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춘기나 뭐 이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돈도 없고. 그래서 한 15살쯤에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서 살면 이제 좀 더 낫대더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조 교감은 여명학교의 경우 고등학생은 북한에서 곧바로 탈출한 학생들이 많지만 중학생 이하는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탈북을 못하도록 감시와 탄압이 심해졌고 중국 측도 국경 통제를 강화한 탓에 탈북 청소년의 수는 줄어든 반면 중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의 한국 입국의 비중이 커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탈북자들의 적응과 생계를 지원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탈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대학 진학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한국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 적응엔 오히려 탈북 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뭐 탈북자라고 하고 자기는 또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중국인이라고 애들이 놀리고 이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게 중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또 탈북자인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은 같은 탈북자 자녀인데도 태어난 장소 때문에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탈북자 가정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의 삶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린 뮤지컬이 서울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음악예술대학 실기평가 점수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 이야기를 통해 남북 분단의 이야기를 풀어낸 음악극 붉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우영과는 1등 안에 추하다.
고맙습니다.
붉은 피아니스트는 탈북과 재입북, 탈북민을 돕는 한국의 목사 이야기,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까지 남북 분단으로 야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우들의 움직임과 음악들로 신선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원 씨입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어떤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한 땅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도 크게 할 수 있고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입만 번긋번긋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지하에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하에서 입맛 번긋번긋하면서 어떤 찬양이나 기도를 할 텐데 그렇다면 무슨 단어를 그리고 어떤 기도를 어떤 감정으로 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곧바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사랑 음악이랑 한꺼번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 곡이 이제 이번 뮤지컬 붉은 피아니스트의 하이라이트 곡인 순결한 신부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하다운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과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숨겨난 신부의 노래 이 한 곡만 가지고는 무대에 올리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이 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가지의 극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취지를 했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탈북자들 만나고 새터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너무 놀랬던 거는 그분들은 지하교회의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문이 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하교회는 이미 파멸됐고 이미 잡혀서 다 수용소에 가거나 이제 바로 즉각 처리되거나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봤어요. 그냥 얼핏 지나가다 지하교회라는 게 있다 이렇게 들은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뭐 만난 적이 있다든지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돈다든지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거의 한 30여 년간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만나고 그분도 죽을 뻔하고 많이 하셨다는데 그분의 간증이나 설교나 또 직필하신 책 그리고 그게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게 확실하냐 진실이냐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었고요.
이번 공연에서 세 사람의 역할을 맡은 장지호 배우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번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장지호 배우입니다.
그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그 탈북자들 돕는 분들하고도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중국에 있을 때. 좀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는 사실 뭐 통일이라던가 분단의 현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선정적인 미디어로서 접하게 되고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이 연결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연결된 이야기, 그들이 먼 조상으로는 같은 가족이었던 것들을 쉽게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도 같이 아, 이 북한의 이야기가 개개인의 삶이 있고 개개인의 삶에 그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희 배우는 주인공인 반올림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를 모함해 결국은 탈북을 하게 만드는 최충성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 장군의 아들이자 이제 올림이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많아서 가장 강력한 욕망 덩어리여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가장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욕망과 자기 충동과 자기 충동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강동희 씨는 이번 작품을 접하기 전에는 북한의 현실이나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뭐 신문 기사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환경이고 모습이어서 과연 저게 진짜 실제일까? 왠지 저것도 꾸며진 허구인 모습인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접하면서 아, 진짜 저게 있구나. 저 모습이 있구나. 탈북민 분들을 이제 세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서 이제 언어 코치도 받고 오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오묘하게 약간 거리가 있는 그게 참 좁혀지지도 않으면서 또 되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뭔가 좀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졌고 아 그냥 우리 같은 민족 같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운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특히 탈북민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남북의 관객들이 더욱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정말 웃고 울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타개책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지요?
네. 박 대통령이 국회로 비서실장을 보내서 여야 정당 대표와 함께하는 그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예.
국정 중단의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 이 정치적 회담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을 이 선결 조치가 없으면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정의당에서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오히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 내부 갈등도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의 1호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당내 갈등 상황도 크게 치닫고 있는데요.
네.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이번 사태로 당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감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칭하는 이른바 친박 그리고 반대인 비박 세력이 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도 이렇게 양분돼서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이 새누리당에서는 전직 당수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이 여당에서의 대통령 탈당 요구 역시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새누리당의 당내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은 국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훼손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국정의 붕괴를 자초한 만큼 탈당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였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또 거국 중립 내각을 즉각 수용해달라는 것, 또 국회에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박 대통령이 내정한 김병준 총리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전면 사퇴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현 지도부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은 반대한다고 즉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민심이 모이고 있는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은 오늘도 계속이 됐군요.
네네. 오늘은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꼽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 7,200여 명이 공동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네.
헌정 유린 사태를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은 전체 서울대 교수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통령이 즉각 국정 그 전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는데요. 2주 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한국 사람들의 시국 선언, 이제 각기 입장을 밝혔던 시민사회 등이 연대하는 전국 규모의 공동행동체 구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 시국 선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퇴진과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 소식도 살펴보지요. 이 참가자 수가 예상을 넘어섰다고 하죠?
네.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시민들이 손에 든 촛불로 가득했었습니다. 부모를 따라온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과 청년 그리고 교복 차림의 중고등학생들까지 이 한 주 전인 지난달 29일 첫 촛불 집회 규모의 배 이상이 되는 촛불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인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한 2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네.
경찰에서는 4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촛불을 든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뭐 역시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 박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촛불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 쪽으로 향해 앉아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시민 발언대에 참여했고 또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경찰은 당초 시민들의 거리 행진을 금한다고 밝혔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완충지대를 자처하면서 세종로와 을지로 일대로의 거리 행진이 진행됐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은 됐지만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의 시민들이 집회자들과 조금씩 충돌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다른 소식도 알아보지요. 한국 사람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 한국질병관리본부가 최근 10년간의 국민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사람들은 걷는 것은 줄어들었고요. 더 많이 먹는 쪽으로 생활 습관이 변화해서 비만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소식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덜 걷고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 최근 일주일 동안 걷기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걷기 실천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10년 사이에 60.6%였던 걷기 실천율이 41.2%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루의 지방 섭취량 45.2g에서 51.1g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삼겹살 그 150g짜리 1인분을 더 먹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네. 설명이 붙여졌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 지난 10년간 커피랑 탄산음료를 한 남녀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먹고 있답니다. 국민적으로 좀 줄이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짠 성분의 나트륨 섭취율은 269.9%에서 200%로 줄어들었고요.
네.
19살 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 지난해 처음으로 40%보다 낮은 39.3%를 기록해서 역대 최소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살이 찐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비만 지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비만을 야기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입니다.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의 전체 지도에 색을 칠해서 지역별의 그 비만 특성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사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지난 그 2008년부터 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1억 3천만 건의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의 정도나 심각성이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비만 정도와 함께 비만으로 인한 어떤 병이 생기는 유병률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강원도와 제주도 쪽의 색깔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두 지역의 고도 비만 그 유병률이 높다는 건데요.
네.
도시 지역에 비해서 이 도서 산간 지역의 비만율이 더 높았고요. 지역별 주민들의 생활 습관, 건강 인식,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인데요. 국민들,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그 지역별 사람들에 맞춘 노력과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건강에 관한 소식도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